예, 오늘은 아가서 4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신부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신부의 마음입니다.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헬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신부가 편안한 장소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다가 아니야. 더 좋은 것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산으로 불러냅니다. 산으로. 산은 힘들지요. 예, 산에 오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산으로 올라가면 건강도 좋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신앙에 산으로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아직 그걸 몰라요. 산의 즐거움을 몰라요. 산에 올라가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죠. 저기서 말하는 산은 장애물입니다. 신앙의 장애물. 그걸 이제 부닥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넘으라는 거죠. 하지만 신부는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 홀로 산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떠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임재가 거두어졌어요.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육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너무나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아픔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 수준으로 찾으니까요. 옛날 수준으로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가까워지려면 새로운 방편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노하심이 아니라 더 깊은 동력을 질투하기까지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사랑의 훈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가서 3장 6절로부터 11절에는 신부는 이 장애물의 산들을 만났을 때 이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장애물의 산을 만나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겁나는 거예요. 왜? 앞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100% 순종하며 따라가려면 일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되고 생명이 넘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전한 리더십을 가지신 그 신랑이고 왕이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세요. 그래 우리가 따라가죠. 그걸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부의 사랑을 사모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이제 신부는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신랑으로서 나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신뢰하고 보호해 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신랑이 내 사랑을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따라간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사랑으로 면류관을 씌워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그게요, 그분께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게. 자,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혼인 면류관은 예수님이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면류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무슨 열심히 선교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남들의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가꾸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또 흘러나와서 우리는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는 놀라운 순환이 되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돌아가서요.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중요 단어만 지금 해놨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자, 우리의 이렇게 얼굴,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또 물이 염소 같고, 내 이는 털 깎인 암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다윗의 망대, 내 두 유방은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자, 저기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유색으로 해놓은 단어들을 한번 잘 염두에 두세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눈, 머리털, 입술, 입, 뺨, 목, 유방, 그 다음에 모략산, 유황의 작은 산. 유황의 산이 아니고 유황의 작은 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나의 사랑이라 표현하고요. 8절에는 나의 신부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나의 신부라는 단어는요, 처음 나옵니다. 지금까지. 자, 그 정도 이제 머릿속에 넣었죠. 자,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거룩한 이제 훈육의 계절이 지나고 그분 떠나갔으니까 어떻습니까? 임재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찾는 거죠.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지혜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가는 신부를 보게 됩니다. 이거 예전처럼 해서는 안 되겠네 하면서 말씀도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자기를 돌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점점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자기가 잘못 갔다는 걸 보게 되고 이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이제 성장해 갑니다. 자, 이렇게 갈 때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어여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구하는 그 내용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진도가 없어요. 근데요,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보세요.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데 뭐 신통치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의 오늘 내용은 두 단락으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은 예수님은 어린 신부의 삶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여덟 가지를 예언적으로 말해. 자, 여기에 꾀죄죄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아름다운 공주로 돼요. 신부로 돼. 그러지요? 그러잖아요. 그죠? 어릴 때 보면 어떻습니까? 뭐, 버짐도 나고, 뭐, 형편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야, 너 틀렸다. 그럽니까? 아니요. 그 녀석이 점점점 커가면서 어떻습니까? 점점점 얼굴이 환해지고, 보름달 같고, 아, 그래. 자, 보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 어린 녀석을 볼 때,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스무 살 넘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어린 애를 볼 때 어떻다고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신부의 삶에 피어나는 미덕, 여덟 가지를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자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이 녀석이 아름답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이렇게 미리 딱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녀석이 있잖아요.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언적으로 여덟 가지 미덕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접수하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괴계, 사단의 조소를, 조롱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신부 안에서 가꾸어지길 바라는 여덟 가지 성품을 요약해 놨어요. 그 이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인데, 자, 비둘기의 눈을 얘기해요. 비둘기의 눈. 자, 비둘기의 눈은요, 일편단심을 말해요. 비둘기는 짝이 있으면, 짝이 죽었다. 그러면요, 절대 다른 새 안 보고 그냥 혼자 산대요. 그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통상 일편단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염소 같은 머리털 했어요. 염소는 좀 그렇지 여러분 보기가. 근데 염소 같은 머리털 했는데 이 염소 같은 머리털이 뭔가 하면요, 이 머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아마 염소가 이렇게 잘 자라면 이 염소털이요, 윤기가 쫙 나면서 아주 예뻐요. 우리는 염소 그러면 뿔만 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염소 그놈은 잘 먹으면 아주 토실토실하고요. 아주 이 털에서 윤기가 흐르고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털 깎인 양과 같은 이 그랬어요. 자, 털 깎인 양과 같으니. 저건 또 뭔가 하면요, 양을 털 안 깎으면요, 아주 지저분해요. 이게. 근데 털을 싹 깎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털이 폭스럽게 싹 올라온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럼 만져보면 아주 그냥 보들보들해요. 자, 그런 것처럼, 예, 그런 양과 같은 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고기와 같은 것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씹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예요. 근데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근자근 씹어서 잘 먹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소화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삼키고 소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홍색실 같은 입술. 여기는 이제 입술을 얘기하는데요. 입술은 뭐지요? 말이잖아요. 말. 혀가 통상 말로 하지만 여기서 입술을 했어요. 그래서 입술은 은혜스러운 말, 정직한 말, 정결한 말, 진리의 말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잖아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뭐 이미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뺨이 나왔습니다. 여기 뺨이 나왔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마음이 두꺼운 사람은요, 이 뺨에 그 사람의 감정이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두꺼워서 이제 빨개지지도 않아. 그러면 많이 이제 깨끗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뺨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는 감정들을 말해. 그 다음에 다윗의 망대와 같은 목 그랬습니다. 목. 목은요, 의지를 말해요. 곧게 섰다. 의지. 혹은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 해가지고 잘 말 안 들어. 이런 거. 혹은 아주 진리의 곳곳에. 그래서 목이 그런 의미예요.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는 말 안 듣는 거. 또는 아주 의지를 굳건히 해서 흔들림 없이 타협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 이런 것을 목에다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쌍태 노루와 같은 두 유방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쌍태 노루 새끼와 같은 두 유방은 통상 노루가 새끼 한 마리씩 이렇게 임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마리를 임신했어. 두 마리를 낳았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풍성한 걸 얘기해요. 갑절.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리더로 세워지는 능력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런 과정으로 잘 성숙되기를 요 표현대로 이렇게 굳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편단심이고 요런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요런 자세로 이렇게 세워질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다고요? 지금 여러분 모습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자라서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본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뭐 화도 내고 뭐 공부도 잘 안 하고 뭐 그런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 녀석 저거 내가 낳기는 낳았는데 저게 뭐야? 뭐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전혀 지금 현재 모습을 보지 않고 앞으로 잘 변화돼서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속에 막 기쁘지요.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제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마음. 자, 아가서 4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우리는 신부를 소중히 여기는 신랑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아까 그 표현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현재 있는 모습을 보지 않고 어떻다고요? 앞으로 기대가 되고 앞으로 잘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신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로부터 8절은요. 이에 보답으로 신부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중심을 드리는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으로서의 그 마음, 뒤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 부족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그 신랑, 기대하는 그 신랑의 마음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자리로 달려가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서요, 우리를 정결케 씻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교회가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며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죠. 세상에는 절대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려는 하나니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빨리 변화되어야 되는데 연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늘 책망받고 늘 부족한 걸 느끼고 늘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잘하면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힘이 날 텐데 잘 안 돼.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잘 안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에이 그만둬. 에이 포기하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잘 안 돼. 그 어떻게 해요? 에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에이 생긴 대로 살지 뭐. 그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를 세우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식으로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연약할 때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겨내고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즐겁고 실수해도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지요. 그 일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요소가 많은데요. 우리가 어떤 실수하거나 뭘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외면하고 몇 번을 기다리다가 에이 넌 안 되겠다 하고 내쳐버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계시라 그래요. 알려줘서 이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얼룩진 죄와 수치심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못했던 것을 능히 이기고도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확신과 당당함으로 예수님에 향한 사랑을 가까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때로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런다고 하나님 우리를 내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타까워하시고요,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느껴지면 좋은데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느낄라 하지 말라고요. 그 진리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대로 믿으세요. 그렇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야, 하나님 진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아주 힘이 나지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피어나는 미덕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온유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소중한 주님의 신부로 높여주십니다. 요게 지금 요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4장이 진짜 그런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내면의 싸움들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에도 막 이렇게 불의한 생각도 오고, 시기 질투 오고, 에이,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도 오고, 또는 어떤 사람을 보고 갑자기 질투도 막 나고, 그런 우리 내면의 싸움이 있잖아요. 있어요. 자, 근데 주님은 그 마음 보고, 야, 너 진짜 추하구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주님은 바라보시는데 뭘 보시는가 하면 승리한 영역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승리한 영역도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심령에 심겨진 이 미덕의 씨앗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를 정의하십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에 뭐를 갈망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영, 쉽게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잘 안 돼서 힘들어도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마음에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 속에 막 뭐 씨름하고 이런 요소가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미덕에 아까 여덟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자라날 그 씨앗들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시는 그 예수님의 정의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몰랐는데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네가 실패했다고 나 그 실패 신경도 안 쓴다. 너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그걸 바라봐. 너는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내가 그걸 보는 거야. 자, 이런 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진리를 인정하게 된다고요. 그걸 붙든다고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성품의 그 씨앗을 봅니다. 우리의 여정의 미래와 앞을 정확하게 내다보시고 그 씨앗을 보고 요 씨앗이 자라면 어떨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게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이 어떻습니까? 이 풀. 처음에는요, 별 볼이 없어요. 그래서 막 걷어차기도 하고 짓밟기도 해요. 근데 꽃을 보면요, 아니지. 야, 요 녀석이 생긴 건 그래도 진짜 아름답네? 이거 본다는 거지. 우리는 나중에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다고요? 요 씨앗에서도 이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우리 속에 자원하는 심령,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 그리고 우리 속에 그 갈망하는 심령들을 보면 그게 씨앗인데 그게 자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꽃이 피지요. 그걸 내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정의를 진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예를 들게요. 베드로 예해 봅시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네가 오늘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반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요 정말 자기를 보호하려고 타협하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주님은요 그 비겁한 자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셨어요. 그걸 보고 주님은 그를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안에 용기와 확신 그리고 신실함의 씨앗을 보시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어요. 또 있어요. 아브라함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따져보면요. 믿음의 조상도 아니지요. 가다가 실수하고 엉뚱한 짓하고 여러 번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굳건해진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아직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갈 때 우리에서 떠날 때 보세요. 그 완전히 그 가족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단하고 떠나잖아요. 떠났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씩 타협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은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또 지혜를 주고 계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또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고요. 나머지 열 제자들요.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계시를 맛보고 달라진 거 보세요.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씨앗이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잖아요. 잘해도 트집 잡고 그리고 공격하는 녀석이잖아요. 마귀라는 녀석은 원래 그래요. 정죄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잘해도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그랬지요.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위선자라고 공격을 해요. 사기꾼이라 공격하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혼동이 와요. 그럴 때 주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면요. 사단의 그 공격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요. 그렇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신부로 자라가는 것을 절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를 혼동시키고 포기시키려고 하지만 주님은 계속적으로 용기를 주고 씨앗을 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지.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의 마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요, 내가 얼마나 성숙했지? 거기에 자꾸 초점을 둬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내 성숙했지 생각하면요, 늘 성숙되지 않은 거 봐요. 그렇지 여러분? 늘 안 된 것만 보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꺾이잖아요. 좌절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흙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 말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고요. 그거면 돼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럼 내 힘을 얻어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숙했니 안 했니에 초점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결과가 좋으면 그렇지. 내가 성숙해 그렇지 하면서 교만해져요. 내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실패하면요. 그냥 죄책감이 빠져요. 내가 또 세월을 낭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못 살았네. 그러면서 또 좌절해요. 여러분이 특별히 뭘 하나님의 의중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준 걸 해가지고 뭔가를 결단하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되는 것 같아. 머지않아요? 싹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이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러면서 좌절하잖아요. 거기 사단이 공격하는데 결국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성숙한 것에 초점을 자꾸 두면 조류 넘어가진다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마음 갖고 계신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기에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 그것부터 바라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마음에 여러분 계속 두셔야 돼요. 넘어져도 어떻습니까? 내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구멍도 못 찾겠죠. 근데 이렇더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속에 있는 이 씨앗을 보시고 그분은 그 감정으로 나를 지금 기대하고 바라보신다. 그리고 성숙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것을 주님은 바라보신다. 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박차고 일어나죠. 힘을 얻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 옆에 아름답게 세워질 어떤 요소들, 또 내게 어떤 열망을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해요. 그래서 훈육의 계절이 끝나자마자 주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데 반복해서 아름다운 신부에 대해서 계시를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어여쁘다. 그렇게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름답다라는 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요, 친밀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자꾸 드러나져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비춰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친밀함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는 잘 못 느껴져. 그러나 그때도 어떻다고요? 말씀을 붙드시라고요.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감정이 없더라도 붙드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 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비춰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머리로 진리를 붙드는 것하고 이 감정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달라요. 힘이 달라요. 이리로 계속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 계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진리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넘어져도 저 진리를 붙들면 어떻습니까?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계속 그런 내용들이 아가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 기쁨이 충만하신 왕이며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를 보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마음이 주어지고요. 아무리 힘든 장애물 그 산이라도 우리는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힘을 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신부의 삶에 피어나는 미덕을 여덟 가지를 이렇게 확신시켜주는데 각 성품은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돼요. 처음부터 열매로 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씨앗을 우리에게 보시고 세우시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순종의 씨앗을 확증시켜 주심으로 사단의 고소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씨앗을 보시고 씨앗이 앞으로 크게 성장해서 열매 맺을 것을 계속 확신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아름답게 돼. 이런 내용들을 계속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죠. 자, 예수님은 이게 신부의 삶의 여덟 가지의 면에서 이제 축복을 해 주는데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고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세요. 그 여덟 가지 미덕은요, 우리에게 나눠주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다시 반영해요. 주님이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느끼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자라가요. 자라가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이 열매 씨앗을 보고 너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진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오죠. 자, 왕은 여인에게, 술람이 여인에게 산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인은 산이 아니라 도시로 가려고 했었어요. 도시에 가서 찾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가서 4장 끝 부분에까지 신부는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산에 못 갔어요. 지금 4장 1절이잖아요. 1절에서부터 지금 이제 8절까지 지금 내용 보잖아요. 아직 산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산에 가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나중에는 산으로 가요. 뒤로 보면. 아직은 산에 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라고 평가해요. 이 속에 내가 산으로 가리라. 주님을 따라가리라. 이렇게 딱 결단했어요. 근데 아직 산에 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산에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간 거예요. 도시로 가서 어떻습니까? 엉뚱한 길을 지금 따라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속에 산으로 가겠다는 결단, 그 씨앗이 있는 걸 보고 주님은 계속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0%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세 가지가 협력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훈육이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훈육이 뭐예요? 임재를 경험했다가 임재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임재의 값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 그런 훈육을 경험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새로운 계시. 내가 몰랐던 예수님이 정말 신랑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대하고 나와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소망을 갖고 있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힘이 나죠.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자,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되면 힘이 나요. 예전 같은 이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냥 야,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우리를 평가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고 연약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성품, 그 기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비침 받게 되면 힘이 난다는 거지.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또 뭔가 하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 녹음해놓은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게 내 목소리냐? 근데, 네. 그런 분 있죠? 안 계신가요, 여기는? 저는 좀 그러던데. 예. 그래서, 내 모습 보면, 보고 싶지 않아, 그냥. 그래서 우상이 있어, 우상. 다른 거 따라가려고 그래. 모방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면요, 그 다 내려져요. 힘이 나요. 그래서 세 가지.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훈육.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좋은 분인지, 거룩한 신랑, 알게 되면 힘이 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관점을 보게 되면 내가 달라져요. 힘이 나게 되겠어요. 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여기 비춰져야 돼요. 아, 비춰지지 않아도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해요. 예, 비춰지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알면 산을 넘는다고요.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확신이 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속에는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잘 안 돼. 내가 아직도 성경을 잘 몰라서 잘 안 되고. 그래 어떻습니까?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시고요. 찾아오셔서 감싸 안으시고 도와주세요. 자, 이게 지금 시간이 오늘 지금 아까 25분 정도 지났는데 이 뒤에 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해볼게요, 여러분. 짧게 해볼게요. 자, 눈 있어요. 아까 눈.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 눈을 한마디로 뭡니까? 눈은 통찰력이잖아요. 그죠? 눈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통찰력을 의미하고요. 비둘기의 눈은 순결과 충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어떻다고요? 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와 그 진리들을 깨닫는 이런 통찰력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걸 취하기를 원하신다. 자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편단심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막 지금 막 구렁텅이 빠졌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마음이 평정이 되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상태. 이게 실지거든요, 진리가.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광야 갔는데도 어떻습니까? 그는요, 하나님, 저 아들 때문에 힘들어요.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 했어요? 하나님, 그 성전 안에서 그 예배하던 거, 그게 갈망되어져요. 그거 갖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혀 여의치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비춰지면 그 눈만 우리가 통찰력 있는 눈만 지킨다면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을 붙드셔야 돼요. 그 눈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머리털. 이게 헌신이라 그랬어요. 자, 왜 이 머리털을 헌신이라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의미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내 드려졌다. 그래서 머리는 건드지 않는 거예요. 삭도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머리털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한 거예요. 자, 거룩한 헌신의 외적인 표징입니다. 자, 머리털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아름다움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인의 머리는 이 머리털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가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여인들이 머리를 짧게 하고 남자처럼 이렇게 하이칼라 치고 이러면 좀 그렇죠. 운동선수들 가끔 그러잖아요. 뭐, 그렇지만 뭐, 운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의고 보통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그러면 멋있잖아요. 그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요. 그래서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무리 염소 같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소 보면 가까이서 보면 그냥 노릇내나고 그냥 똥 줄줄 흘리고 하는 거 보면 좀 그런데 멀리서 이 산에 그냥 가득이 떼로 있는 거 보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 햇빛에 윤이 도나고 아마 그런 이미지가 있는가 봐요. 자, 그 염소와 같이 술람미 여인은 위험스러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걷고 그 염소도 어떻습니까? 당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존엄을 지킨 거룩한 지혜로운 주님을 향한 헌신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헌신이 자기에게 이목을 집중하려는 육적 열심으로 더럽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헌신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헌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위험에 찬 신부의 머리털, 즉 신부의 헌신은 성경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진 결과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채워진 결과가 어떻다고요? 이렇게 위험이 있는 머리털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산에 있는 염소들은요, 풍성한 꼴을 먹어요. 거기에는 풀이 많았던가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저기 이집트 쪽으로는요, 나무가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나무 없는 걸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면 풀도 없어요. 근데 저기 어딥니까?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그냥 우리나라 못지않게 풍성해요. 그게 길르앗산이 어떻다고요? 이쪽 동쪽이에요. 시리아 쪽으로. 그래서 거기를, 거기는 염소떼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풍성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토실토실한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길르앗산이라는 게. 자, 그래서 그곳에 땅이 풍성하고 비옥해서 염소들에게 풍성한 먹이를 제공하고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면 저렇게 윤기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치아를 봅시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다 하진 않고요. 어느 정도 하고 마칠게요. 자, 이는 고기를 씹어 먹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도구죠. 능력이에요. 유아는요, 고기 못 먹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유아들은요, 고기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못 먹어요. 근데 우리가 고기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 먹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대답이 뭔지 알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근데 막 힘들어해. 근데 제가 가서 신방 가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갑자기 감격하면서 예, 맞아요. 저 일어나요. 이런 사람은요, 고기를 먹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에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그 말씀 고지고대로 붙들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지. 그래서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다고요? 이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씹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지고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이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이 같은 약을 먹여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자, 여기는 털을 깎지 않은 양의 양모는요, 고르게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불기능적이에요. 근데 이걸 싹 깎아 놓으면 어떻습니까? 잘 자라요. 고르게 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다른 양모는 육적 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목욕장에서 올라온다 이랬습니다. 목욕장이 뭐죠? 목욕탕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가 목욕하고 지금 올라와. 그럼 어떻습니까? 아주 깨끗하잖아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마치 목욕장에서 올라온 양과 같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 생각을 바꿔서 세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목욕장에서 올라온 염소 같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가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털 깎은 암양, 또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새끼 없는 건 하나도 없이 다 또 쌍태를 가지고 있어.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양떼들이 있는데 듬성듬성 새끼를 데리고 있어. 그래서 괜찮잖아요? 근데 모든 암양들이 다 새끼를 가지고 있는데 두 마리씩 다 가지고 있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그 튼튼한 이를 가지고 말씀을 먹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냥 쌍태를 이루고 모두가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그 양식을 먹음으로 그 소화를 함으로 다 이해하고 깨닫고 비춰짐으로 우리의 이 속에 생명이 넘쳐나서 말씀으로 인한 생명이 넘쳐나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목욕장에서 나온 양과 같이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신부의 그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